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주둔 미군과 국제연합군 철수를 위한 대화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나 로마노프스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가 이날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교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기존의 병력 주둔을 끝내고 이를 양국 간 군사관계로 대체하는 대화 개시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중요한 서신을 전달받았다며 총리가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무장단체들의 미군에 대한 공격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포기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또 결과가 불투명한 데다가 미국의 철수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화는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2,500명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확산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 국가에서 파병된 수백 명의 병력도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일부로 이라크에 주둔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제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화상연설에서 추락한 러시아군의 인류신 76 수송기에 누가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목숨을 놓고 장난질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추락한 수송기에 포로 교환에 나설 우크라이나군 포로 65명과 러시아 승무원, 군인 9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가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이번 테러 행위로 그들의 진면모를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경 검문소에서 포로 교환이 예정돼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벨고로드 공항에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등은 포로 교환이 예정됐던 것은 맞지만 러시아 측이 앞서 벨고로드 주변 영공 안전보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포로 교환 지점으로 포로들을 이송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수송기를 우크라이나가 격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란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지역 내 긴장고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합의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를 방문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과 라이시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공격을 멈추고 영내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웃나라로서 튀르키예와 이란은 국경을 넘어 벌어지고 있는 민병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경제, 정치적 관계를 단절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인 천여 명을 살해한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엔 난민시설에 공격을 가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토머스 화이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국장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탱크포 두 발이 3만 명 수용 규모의 칸 유니스 소재 유엔 직업훈련센터 단지 내 800명의 이주민이 머물고 있는 건물 한 곳에 명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부 건물에도 화재가 일었다고 당국자들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5일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순항 미사일 개량 행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두 나라의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이 한반도와 세계안보에 미칠 영향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포착된 분주한 나진항에 컨테이너 수백 개가 있음이 고화질 사진 속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즉 25일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기존 순항 미사일 개량형으로 평가했지만 항공모함 전단 등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종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개발 중인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을 24일 첫 시험 발사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앞서 24일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하고 세부 재원 등에 대해 미국 측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불화살 3-31형을 기존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인 화산 1형 또는 2형의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2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화살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전술 핵 공격 가상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미사일들은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해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불화살 3-31형의 외형은 화살 1형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화살 1형보다 긴 화살 2형은 연료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사거리가 최대 2000km에 이를 것으로 미사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화살 3-31형도 기존 화살형과 마찬가지로 전술 핵탄도 화산 31형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 명칭에 31이라는 번호가 붙은 데 대해선 화산 31형을 탑재했다는 의미 또는 다양한 핵무기 체계 개발을 과시하려는 의도 등 여러 관측들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핵 탑재형에 불을 붙여서 불화살로 부르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3-31이라는 일련 번호는 지난 해일 5-23처럼 두 자리 숫자를 붙이는 것을 봐서는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최종 단계에서 한국 군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화살 3-31형의 비행거리가 짧아진 게 화산 31과 같은 무기의 모형을 실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은 핵무기 탑재 모의 폭발 실험 여부에 대해 핵 탑재 여부, 폭발 실험 여부에 대해선 미한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굳이 신형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이번 미사일이 단순히 화살 1형 또는 2형의 개량형을 넘은 신기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공중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신형 순항미사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하고 함정 발사는 이미 1형과 2형을 통해서 실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버전은 아니라는 거죠. 요번에 불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공중 발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 또는 뭐 SLCM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 이거를 상당 부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하고는 좀 다른 플랫폼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한국국방대 명예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쏜 순항 미사일은 모두 지상에 고정된 표적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번엔 미항 공모함 전단 등 움직이는 표적을 노린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북한이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항모 증원 세력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항모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시에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느냐. 뭐 아직은 뭐알 수가 없는데 조심스럽게 고정 타켓이 항공모함과 같은 이동 타켓 바뀌지 않았는가.
권 교수는 또 북한의 이번 순항 미사일 발사가 최근 한반도 부근으로의 미 항공모함 직결에 맞선 대응의 성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지난 주말 7함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즈벨트함 진입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미 해군 7함대 관할 작전구역엔 로널드 레이건함과 칼 빈슨함과 함께 세 척의 항모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한이 불화살 3-31형의 첫 시험 발사라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순항미사일은 저궤도로 비행하면서 유도 항법 장치로 작동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와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유도 장치가 온전하다고 볼수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 이런 부분은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좀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 KN-23까지 주는 판국에 이 정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권영수 교수는 북한의 신형 순항 미사일이 이동 표적을 겨냥해 개발됐다면 움직이는 표적에 실시간 위치 탐지 능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공언한 대로 올해 군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는 과정에서 전천후 고해상도 탐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North Korea's intentions, but to take a step back, we again call on the DPRK to refrain.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고 전제 조건 없는 외교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것은 최선의 대북 관여와 북한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억제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lso an avenue for us to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이어 지난 여름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다며 이는 영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세부 재원 등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4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흘 만입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최근 모든 대화 채널을 닫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이 행정부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Our goal here has remained the same over the course of this administration. We are eager to engage.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관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반도를 향한 위협 강도를 높인 것이 두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특정 이론에 대해 추정하진 않겠다면서도 그런 종류의 활동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speculate on theory of the case here. What I can say is that we find these kinds of activities.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활동을 위태롭고 위험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프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데 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와 불법 무기 이전은 유럽 전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irst, deepening cooperation and the unlawful arms transfer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something that
이어 우리는 이것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라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ut it is also something that we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and will continue to watch for in terms of developments.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얻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는 사안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첨단 군사 역량 추구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위협을 더한다며 지속적인 방공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제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논 앤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take it seriously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of all, you know, we have to see this in two ways. One is how they are building the...
하이논 앤 특별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형화된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등을 공격하는 데는 거대한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10킬로톤의 전술핵무기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 랜드 연구소는 10킬로톤급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최대 23만 5천 명이 사망할 것이며 부상자까지 합한 사상자 수는 28만 8천에서 41만 3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24일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4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흘 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보라살 3-31형을 24일 첫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발사 장소와 비행시간, 고도, 경로 등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보통 타원형 또는 팔자형 궤도로 시험 발사를 하는데 낮은 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및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21년부터 수차례 시험 발사한 화살 1-2형은 사거리가 1,500km가 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순항미사일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공망에 대한 도전을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Given the large and long-standing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you know, the addition of land attack cruise missiles.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감안하면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의 추가는 북한의 전반적인 미사일 역량에 일종의 점진적인 추가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주 심각한 새로운 위협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보유한 수백 발의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실제로 작년 북한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8개의 다른 전달체계 투발수단에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탄도,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주로 한국을 겨냥한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무기 8종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및 KN-23 개량형 미사일, KN-24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 장착 무인 수중 공격정, 핵 어뢰, 해일, 화살 1, 2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신형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방공망 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에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전력의 상관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전장에서 더 많은 미사일 방어가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봤듯 현대의 전장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방공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한일 3국은 각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며 방공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대북 제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영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이논의 특별연구원은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 제정 당시에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에 순항미사일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include the cruise missiles to the resolutions. The resolution needs to be made and those missiles need to be included.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유엔 시스템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도 순항미사일은 분명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북한의 행동과 우리가 북한의 행동에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관계 때문이지 순항미사일 자체가 전쟁 등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판도를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순항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한다고 해도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핵탄두 운반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확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라진항에서 포착돼 북러 무기 거래 의심을 낳았던 대형 선박과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이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낮은 해상도 때문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던 수백 개의 컨테이너와 분주한 선적 작업이 생생히 찍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 선박은 지난해 10월 6일 라진항에 정박한 120m 길이의 대형 화물선입니다. 러시아 선적의 레이디 알호로 추정되는 이 배의 북한 항구 입항 사실은 당시 BOA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장소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심화된다는 우려를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촬영한 에어버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이 최근 구글러스에 공개되면서 수상한 선적 작업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에 담긴 라진항 부두에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컨테이너 행렬은 100m가량 이어지는데 남북 방향으로 40개씩 두 줄로 놓여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면 80개가 각을 맞춰 쌓여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2개 층으로 쌓인 것이라면 160개, 3개 층으로 쌓였다면 240개가 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대 선체를 바짝 댄 선박은 가운데 부분의 적재함 3분의 1가량을 개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미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실었습니다. 뛰어난 해상도로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 중인 인부 3명의 그림자까지 식별됩니다. 이들은 선박과 컨테이너 더미 사이를 오가는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제대로 집어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과 컨테이너 더미 사이로 보이는 공간에는 열차가 다니는 선로도 깔렸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열차를 이용해 이곳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선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선 6m 길이의 컨테이너 20개를 싣고 있는 열차가 보입니다. 부두로 컨테이너를 옮기거나 부두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를 북한 내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라진항에 러시아 선박 3척이 드나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3척과 비교할 때 이날 포착된 선박은 크기와 외형이 레이디 알호와 흡사합니다. 레이디 알호는 북한에서 군수품을 선적해 러시아로 운송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러 무기거래에 동원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10월 6일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포착된 것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촬영한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2일 영국 국방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라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을 담은 위성사진을 UN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포착된 레이디 알호의 행적도 영국 국방부의 위성사진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BOA는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해 8월 26일 최초로 의심 선박이 포착된 이래 연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이 26척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선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6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10월 포착된 레이디 알호를 비롯해 작년과 올해 발견된 32척의 선박이 모두 무기 운송에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곳을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기 전까진 라진항에 선박의 왕래가 전혀 없어 갑자기 포착되기 시작한 대형 선박의 빈발한 입출항은 매우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ly motivated.
러시아도 같은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 연합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어떤 지원도 하지 말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4일 북한에 대해 러시아 무기 지원 등 양국의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설 속에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은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칠 안보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의 심화,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의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EU는 유엔 헌장을 포함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장 가능한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정치적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지원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협력도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방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크렘린궁은 22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길 희망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된 미사일이 50개 미만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이 건너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양국 관계의 심화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As we are North Korea's own pursuit of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And what concerns us is not just Mr. Putin's ability to benefit.
커비 조정관은 이 관계에서 푸틴이 얻을 혜택뿐 아니라 김정은이 얻을 혜택과 그것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은 북한이 현 국제정세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3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지적했습니다.
According to a report yesterday. Weapons from North Korea are now making their way to the battlefield, including North Korean missiles.
슈머 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며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많은 북한 무기가 전쟁에 투입될수록 우크라이나는 이런 무기를 격추하기 위해 이미 재고가 부족한 귀중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수품은 고갈되는 반면 러시아의 군수품은 보충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전날에도 본회의장 연설에서 의회의 추가 예산안 합의를 촉구하며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잘못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if we fail our adversaries in Iran and North Korea and the Chinese Communist
슈머 대표는 22일 연설에서 우리가 추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이란, 북한, 중국 공산당의 적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기에 더 이상 그럴 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며 그들은 항상 우리가 의지를 상실할 것이라고 확신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지원 등이 포함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 등 적성국들이 현 국제정세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는 20일 폭스뉴스 개관 논평가인 리사 부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외교정책에서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마도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가장 큰 지정학적 움직임은 서로 다른 특정 야망을 품고 있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세상을 원하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분명히 그 선두에 서 있고 러시아도 그 아래에 있다며 북한은 물론 이란과 다른 여러 국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력은 단순히 전쟁의 위험만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전쟁에 대한 태도적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 선박들이 위성에는 생생히 포착되면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선박이 고의로 통신 장비를 끄면서 위성 사진을 통해 육안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제 해상 안보와 제재 단속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엔 크고 작은 선박 25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날 플래닛랩스가 찍은 위성 사진에 나타난 이들 선박은 북한 남포의 관문격인 이 지점에서 대기 중입니다. 약 30에서 100m 길이로 망망대해 위에서도 각각의 형태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선박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마린 트래픽 지도엔 이들 선박이 한 척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떠있는 선박 한 척만 신호를 낼 뿐 위성사진에 선명하게 포착되는 이들 선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5척이나 되는 선박이 마린 트래픽 지도에선 전혀 식별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 자동 식별 장치 AIS와 위성 항법 시스템 GPS 신호를 껐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해상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성 사진과 달리 통신 장치에 의존하는 마린 트래픽 지도는 같은 바다를 관측한다 해도 위치를 숨긴 채 이동하는 선박을 식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은 동해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 24일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정박한 약 100m 길이의 선박 한 척이 찍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무기 선적지로 주시해온 곳에서 올해 들어 7번째 선박이 포착된 것인데 마린 트래픽을 통해선 이 선박의 위치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마린 트래픽 지도는 반대편 부두에 정박한 다른 선박 한 척을 인식합니다. 과거부터 줄곧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 북러 무기거래에 동원되진 않았던 선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선박의 위치 정보가 표시되는 것은 마린 트래픽의 선박 수신 장치가 이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유독 의심 선박의 위치 정보가 잡히지 않는 건 이 선박이 AIS를 꺼 의도적으로 동선을 감추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런 사각지대가 북한을 포함한 각국 선박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까지 감시망을 벗어나게 한다는 점입니다. 선박의 운항 여부와 동선을 위성으로 일일이 식별하고 감시해야 하는 만큼 단속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선박 혹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 선박에 AIS를 끄고 운항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해적의 기습 공격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AIS를 항상 켜둔 채 운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위성사진에 포착된 20여 척의 선박이 우연의 일치로 모두 긴박한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면 모두 국제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선박이 AIS를 끈 채 북한 항구에 입항했다는 BOE의 지적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일 때 AIS를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AIS의 지속적인 작동이 선박의 안전 혹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안 사고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IS를 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선박들이 계속 AIS를 끈 채 운항하자 지난해 IMO는 제33차 총회에서 북한 선박의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총회의장인 칼리드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영국 주재 사우디 대사는 모든 회원국과 이해 당사국들의 암흑선단 혹은 그림자선단의 해양 분야 불법 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속서 7조 29항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dopt the resolution on urging member states and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promote actions to prevent illegal operations in the maritime sector.
결의에 명시된 암흑 선단과 그림자 선단은 제재 회피와 안전 또는 환경 규정 회피 등 기타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협의체인 제네바 군축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일본 대표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치카와 토미코 제네바 주재 일본 유엔 대사가 23일 일본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Japan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DPRK's intensified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which pose a grav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이치카와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2024 군축회의 본회의 첫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이른바 CBID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 안전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apan urges North Korea to abide by all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at an early date.
1979년 설립된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등 65개 회원국이 있는 군축회의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23일 개막한 2024 군축회의는 오는 9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중국에 공개적으로 탈북민 보호를 권고한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한국 정부가 전날 유엔인권위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이를 계기로 한국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헌법은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는 만큼 정부는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은 탈북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등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중국에 대한 UPR 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commend that China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its keepers of foreign origin.
또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즉 유엔 난민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탈북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보호를 촉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직접 우려를 표하고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건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24일 VOA에 한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의 주요 관련국이란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뿐 아니라 영국과 체코, 이 단체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제 중국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연대한 미국의 북한자유연합도 한국의 공개적인 탈북민 문제 제기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지만 너무 늦은 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솔티 의장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위기로 중국이 국제조약 의무만 지킨다면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n absolutely significant development, but also something that
숄트 의장은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 한밤중에 탈북민 수백 명을 은밀하게 북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며 강제 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hope that they would take my recommendation, especially the U.S. government, to sanction the.
숄트 의장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정부가 실제로 탈북민 강제 송환을 지시하며 이 정책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하며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표적 제재 등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북한 내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강력하고 일관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의 의무를 계속 무시한다면 표적 제재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등 국내외 61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 북인협은 24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중국 대상 UPR 탈북민 인권 권고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인협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국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최초로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 사태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성덕 대사의 발언 내용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중국 국내 난민법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 회원국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도 향후 일관성, 지속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중 탈북민 인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엘리트 계층을 위한 사치품에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는 393만 달러어치, 와인은 269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BOA가 23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북한의 위스키 수입액은 전년 142만 달러 대비 176.4%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등 북중 간 위스키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2010년 이후 최다액입니다. 북한의 대중 위스키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를 포함해 모두 4차례입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264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 327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1년엔 수입이 끊겼다가 2022년 다시 142만 달러까지 회복했었습니다. 위스키를 포함해 코냑, 럼, 진, 보드카, 고량주, 데킬라 등 증류주 수입액은 지난해 723만 달러어치로 전년 대비 120.4%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록이 남아있는 1998년 이래 2019년 1128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와인 수입액도 지난해 269만 달러로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2000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96만 5천 달러 대비 178.9% 증가했고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 146만 달러보다도 120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북한의 대중 와인 수입은 2016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4만 2천 달러에 그쳤던 와인 수입액은 이듬해 6배가 넘는 27만 달러로 늘었고
2018년엔 74만 2천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019년 146만 4천 달러로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코로나 여파로 2021년엔 거래가 끊겼다가 2022년 96만 5천 달러까지 회복했고 지난해 269만 달러까지 폭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에서 대량 살상무기, 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물품과 함께 북한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2009년 주류와 화장품, 시계, 악기 등 총 13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주류에 대해선 증류주와 와인이 거래 금지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국으로부터 위스키와 와인을 비롯한 고급 주류 등 사치품이 계속해서 북한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주류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지적에 대해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없으며 결의는 전문가 패널이 사치품의 범위를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치품이 요트와 고가 차량, 귀금속 등 10여 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추가 사치품 목록은 각국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위스키와 와인 같은 고급 주류가 일부 특권 계층에 흘러들어가는 동안 일반 주민들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3일 BOAY 전화통화에서 수입 위스키와 와인은 김정은이 국경이 개방돼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평양 엘리트들의 지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와인과 위스키의 주된 메시지는 일반 주민의 필요를 희생해서라도 엘리트층과 평양 사이의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 of whiskey and wine reflects the fact that Kim Jong-un is trying to maintain the support of his elites in Pyongyang.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6개국에 포함했습니다.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외부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꼽힌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북한 선박이 크게 늘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현지 안전검사는 4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선박이 많아 특별관리 대상인 북한 선박이 과거와 달리 두 우호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발한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북한 선박이 2022년 이후 조금씩 해외에서 포착되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중국 다이렌과 룽커우, 닝보, 르자오항 등의 북한 선박 수십 척이 운항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의 운항 증가 추세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단 4척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경우가 많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국가로 따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 선박보다 더 자주 안전검사를 받아왔었는데 지난해에는 극히 저조한 검사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3월 리나호가 중국 난진항에서 검사를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다이렌항에서 달마산호가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또 러시아 나후카항과 올가항에서 각각 6월과 8월 두 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느슨하던 2016년에는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 강화 이후인 2019년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3척과 1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운항 재개가 이뤄진 2022년에 단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이상 조짐이 감지됐는데 선박의 운항이 더 늘어난 지난해에도 극히 저조한 검사 실적을 보인 것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여전히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중국의 고의 회피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지난해 BOA의 관련 질의에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검사 제도에 따라 각 항만 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군의 선박 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며 위원회 사무국은 항군의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무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정책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는 일종의 전문기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BOA는 중국 정부의 누락 배경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077년 1월 25일 독일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히 4세가 눈밭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로마 교황에게 용서를 비는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 전인 1073년 로마 교황에 즉위한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이 황제의 허가 없이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는 격분하게 됩니다. 성직자 임명권이 교황에게 넘어가면 황제는 가톨릭 사회 내에서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에 맞서 하인리히 4세를 파문시키게 됩니다.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하인리히 4세는 1077년 1월 25일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 성에 가서 눈밭에 사흘간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1077년 1월 25일 발생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으로 가톨릭 교황의 권위와 세력은 막강해지게 됩니다. 1915년 1월 25일 미국 동부 뉴욕과 서부 샌프란시스코 간 4,700km를 잇는 대륙 횡단 전화가 최초로 개통됩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를 한 사람은 전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레이엄 벨과 토머스 왓슨이었습니다.
On that day, though separated by the continent, Bell and I talked to each other.
뉴욕에 있던 벨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왓슨은 이날 감회에 젖어 20분이 넘게 통화를 합니다. 대륙 횡단 전화가 개통되기 이전에도 이미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뉴욕과 시카고 간에 전화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소리의 전달이 너무 약해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1915년 1월 25일 개통된 대륙 횡단 전화였습니다. 증폭기를 사용해 음질을 대폭 향상시킨 대륙 횡단 전화의 개통으로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새 시대를 맞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